이중 분석, 대북 제재와 향후 남북 관계 전망.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서명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대북 제재법이 공식 발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전방위적으로 죄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렛대를 지고 있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북 제재 법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남북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 대북 제재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내용이 좀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우선은 북한만을 겨냥해서 미 의회가 이런 법을 통과시킨 것이 처음이라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북한이 핵이라든가 미사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줄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라든가 기타 무기 관련 원료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수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가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저해 행위 등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든가
네.
또는 불법 행위를 용인한다든가 이것을 도와준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서 제재 범위를 확대시킨 겁니다. 이것은 물론 이란에 적용한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어떻든 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미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했다. 그런 것이 또 특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네.
북한은 흑연이라든가 많은 광물 자원을 중국에다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미 의회에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던 사항인데요.
네.
미 국무부에다가 이런 걸 촉구를 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로 합니다. 그 보고서를 검토하고 더불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를 한 것이죠. 물론 이제 대량살상무기 차단이라든가 사치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자금세탁이라든가 위조지폐 제작, 마약 밀거래 등 이런 각종 불법 행위를 추적해서 차단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번 대북 제재 법안이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대북 제재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기존에는 사실은 제3국에 대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거나 또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한 자 또는 도움을 준 그런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를 처벌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2005년 BDA 사건 때 중국은행이 협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은행이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도 되겠고 그다음에 북한과 거래하는 각종 중국 회사들 이런 것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앞으로
네.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지난주 최종 통과시킨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향후 5년간 4,4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나요?
예. 4,400만 달러 중에서 3,300만 달러는 대북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또 탈북자를 지원하는 데 쓰이고 그다음에 행정부의 의회 제출 보고서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쓰이게 됐고
네.
나머지 1,100만 달러는 약 10명에 해당하는 이런 제재 강화를 위한 행정인력 충원 비용으로 쓰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대북 제재 법안을 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고위급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게 되나요?
예. 우리 정부의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 백악관 NSC 부보좌관 헤인지가 참석을 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것은 2월 중에 워싱턴에서 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작년 10월 달에 한미정상회담 때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회의를 해야 된다. 또 하기로 하자. 그렇게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여기서 논의될 사항들은 역시 북한 핵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문제, 그다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논의될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 간의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유엔 안보리 협의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큰 목표 아래 한미 두 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이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건가요?
예, 약간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그 사드 배치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드 배치를 싫어하는데 그 사드 배치 카드를 한국과 미국이 활용하고 있는 데 따르는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특히 전면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함에 있어서 사실 공산주의답지 않게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환구시보라고 하는 관영 매체죠.
네.
여기에서 북한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이고 중국 인민들이 북한을 나쁜 이웃으로 본다. 그러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하는데 중국 인민의 82%가 찬성을 한다. 이런 보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역시 중국이 대북 제재에 앞서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또는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어떻든 이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이전보다는 좀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이 사드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명분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중국은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만큼 강력한 대북 제재 수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유 중단이라든가
네.
금융 제재, 또 광물 자원 수입 중지, 인력 수입 중지 이런 강도 높은 대북 제재는 아닐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붕괴된다든가 또는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까지 가는 그러한 제재는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천명해 왔거든요.
네.
뭐 그렇기는 하지만 또 전혀 대북 제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배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픈 제재를 가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원유 중단을 좀 축소한다든가
네.
금융 제재를 조금 더 강화한다든가 또는 압록강이라든가 두만강변에서 이루어지는 밀무역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까지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정도에서 상당히 아픈 제재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 비핵화 논의와 더불어서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병행하자 이런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런 제시를 한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중국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재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출구도 열어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평화협정 문제는 1954년 제네바 정치회의부터 시작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954년 제네바에서 열렸던 회의에서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 문제라든가 유엔의 권위 문제, 외국군 철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와 논쟁을 벌였었는데
네.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 그다음에 1997년에 만들어진 사자회담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회담이 개최된 바가 있었고 2005년 9월 19일 9.19 공동성명에서도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별도의 포럼을 만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육자회담을 가동시켜서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하자. 그래야만이 북한 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가 통일 대방론을 통해서 북한과의 뭔가 평화적인 그런 신뢰를 구축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노력은 했었는데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서 역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심한 실망과 좌절을 느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현재 중국이 굉장히 협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직접적으로 대북 압박을 통해서 핵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박사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북한의 체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체제 변화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체제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 내에 민주화 세력, 민주 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북한 상황에서는 이런 대안 세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북한은 이 대안 세력이 육성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해 왔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과제는 뭐라고 보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 북한 내부 변화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 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도입돼야 되고 그런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통해서 그런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민주화 세력이 또 발판이 돼서 민주 혁명이 일어나야만이 사실 체제 변화가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북한 외부에 의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외부에 의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가 무력 공격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나 또는 북한 주체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건데 이것 또한 이제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큰 그 모험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죠.
네.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협력이 또 필수인데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 체제가 좀 더 유연한 걸로 변화되어야 할 텐데 중국은 여기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북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하면은 북한이 어떻게 튈지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약하게 압박을 가하면은 별로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매우 지금 머리 아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북한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개혁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해도 북한 체제가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김정은이가 강하게 개혁개방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개혁개방을 과감히 할 정도로 자기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김정은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이 대남 테러를 위해서 정찰총국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북한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런 테러라든가 비정상적인 수단을 통한 남한 압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남한은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대항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고 마치 이 두 대의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그런 형국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이 최고도로 달하고 있고 또 앞으로 키 리졸브 훈련이라든가 4월 달에 남한의 총선 또 5월 달에 북한의 7차 당대회 뭐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치적인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긴장을 완화시키기보다는 긴장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심지어 지금 인도적인 대북 지원까지 끊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간의 통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긴장이 정말 악화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5월 7차 당대회 이후에
네.
북한의 태도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7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이 좀 더 전향적인 대내외 정책을 편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대화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이라든가 핵 확산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한이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사드 배치를 비롯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들고 나온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반도 긴장은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 중국이 얘기한 그런 육자회담 재개라든가 이런 평화 관련된 시안을 갖다가 미국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어떤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또 미중 간에도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긴장 속에서 당분간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